VOA 세계뉴스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는 러시아의 발표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오하나 룬게스쿠 나토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러시아의 발표는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나토는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 국영 러시아 24 방송에 미국은 수십 년간 전술핵을 동맹국에 도왔다며 미국과 똑같이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룬게스쿠 대변인은 나토 핵 공유에 대한 러시아의 언급은 완전한 오해라면서 나토 동맹국들은 국제적 약속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행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군비 통제 약속을 어겨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은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인질로 잡혔다며 러시아의 계획은 벨라루스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캐나다 C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식으로든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와 주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바흐무트를 비롯한 동부전선 전역에서 60건이 넘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며 일부 공격은 아우디우카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우디우카는 바흐무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지역으로 어제 고층 건물 두 곳이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았습니다. 아우디우카 현지 당국자는 아우디우카가 포격으로 도시 폐쇄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탈리 바라바시 아우디우카 군사행정 책임자는 이날 슬프지만 아우디우카는 점점 더 종말론적인 영화의 한 장소처럼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유엔 아동기금 친선대사인 할리우드 영화배우 올랜도 블룸씨를 접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블룸씨와 국가와 학교 기관시설 재건에 대해 논의했다며 강제로 러시아로 끌려간 아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문제도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강제 이주시킨 혐의 등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어제 일주일간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첫 방문국인 가나에 도착한 직후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경제성장과 기회 촉진에 초점을 맞춘 일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나나 아쿠포아도 대통령과 만나 물가 상승 등 가나가 직면한 경제 문제와 북부지역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하며 미국의 지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이번 순방 중 미국의 우려를 낳고 있는 아프리카의 기술과 경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여와 부채 구조 조정에 대한 중국의 개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고위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미국에서 열렸던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무역 파트너십 등을 위해 아프리카 대륙에 55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가나에 이어 29일 탄자니아, 31일 잠비아를 방문한 뒤 다음 달 1일 귀국 예정입니다. 중미 국가 온두라스가 어제 타이완과 82년 만에 단교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에두아르도 레이나 온두라스 외무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온두라스 외무부는 또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날부로 타이완과 더 이상 공식적 관계나 접촉이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온두라스의 선택은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중국이 외교적 승인의 대가로 자주 약속을 하지만 공격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온두라스의 결정과 상관없이 미국은 타이완과의 관계를 계속 심화,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온두라스가 중국 측의 수교를 대가로 지원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 의미 없는 달러 외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것, 인류의 오랜 바람이자 세계 의료과학 기술이 주목하고 있는 연구 분야죠. 건강의 비결을 멀리서 찾지 말고 매일의 식단으로 만성질환을 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 하버드대학 연구진의 건강밥상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CNBC 방송이 전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영양학 전문가의 추천 밥상, 하버드 다이어트는 이른바 지중해식입니다. 한 끼 식사를 모두 접시에 담는다면 야채와 과일을 절반 정도로 나머지는 통곡물, 단백질로 채워서 영양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과일과 채소도, 그러니까 과일과 야채도 되도록 다양한 색으로 갖추면서 과일보다는 야채를 더 많이 먹도록 하고요. 입에는 거칠지만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높다는 보리, 통밀,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을 접시의 4분의 1 정도로 채우고요.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생선이나 오리고기, 닭고기, 콩, 견과류 등의 건강한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으로 조리를 하되 가능한 적게 쓰고 설탕이 든 음료나 우유보다는 물, 차, 커피를 마시고요. 무엇보다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적어도 5번은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 익혀서 일상이 된 좋은 습관, 평생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조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그 간단한 검진과 이분들의 상태, 검진을 통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간단한 충치치료나 잇몸치료 이런
네, 한국 서울에 가난한 노인들에게 무료로 치아를 살펴주는 치과 진료소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보내드리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3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2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8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바람은 원산과 장전 지역으로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맑거나 구름만 끼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4월 4일과 5일 사이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영상 4도에서 영상 17도입니다. 동해상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서해는 앞바다 쪽은 구름 많다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상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0도에서 14도 사이, 개성은 2도에서 15도, 함흥은 0도에서 17도입니다. 원산 3도에서 16도 사이, 청진은 0도에서 시작해서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1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러시아에 핵무기 이동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부의 사법개혁 강행에 반대한 국방장관이 해임된 가운데 반정부 시위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서 유엔이 국제사회 결핵 퇴치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거라고 선언하면서 서방 국가들과의 긴장 국면을 더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 국영방송인 러시아24와의 인터뷰에서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7월 1일 벨라루스 땅에 전술 핵무기를 위한 저장고가 완공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러시아가 뭐 핵 위협을 한 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더불어서 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우리의 잘 알려지고 효과적인 이스칸데르 시스템을 벨라루스에 인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다수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항공기 10대가 이미 벨라루스에 배치돼 있고 4월 3일 이에 대한 훈련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번 조처를 미국의 행동에 견주면서 이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그 미국의 행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유럽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동맹국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이곳에서도 이 특이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또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와 우리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똑같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벨라루스라면 동유럽의 그 나토 동맹국들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이 나토 3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는 이 남쪽 국경을, 러시아와는 서쪽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크라이나는 줄곧 나토 가입을 원해왔지만 러시아는 이 자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왔고요. 이는 전쟁을 벌인 명분의 하나였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 밖에다가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 적이 있었습니까?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한 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네, 소련 체제 시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 이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는데요. 이들 나라가 러시아로 핵탄두를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에 이전을 완료해서 지금 이들 나라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네.
네, 이번 벨라루스 전술 핵무기 배치는 벨라루스의 요청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다만 벨라루스에 이 전술 핵무기의 통제권을 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상당 기간 이 전략 핵무기 이전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두 나라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네. 네, 이 관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 핵태세를 조정할 어떠한 이유도 또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26일 비슷한 뉴스에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커비 조정관의 발언 내용 조금 더 들어보죠.
네, 커비 조정관은 26일 미국 CBS 시사주간 프로그램인 Face the Nation에 출연해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벨라루스나 기타 다른 곳으로 핵무기를 옮겼다는 어떠한 징후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핵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어떠한 핵전쟁도 승리할 수 없다면서 만일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건 분명히 중대한 선을 넘는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자체적인 전략 억제 태세를 변경하게 할 어떠한 것도 보지 못했다면서 미국은 매일 러시아의 핵무기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나토 측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나토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하나 룽게스트쿠 나토 대변인은 나토는 국제적인 약속을 존중하면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핵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 EU는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호세프 볼의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26일 트위터에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핵무기를 받아들이는 건 무책임한 긴장 고조 행위이자 유럽의 안보 위협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멈추는 건 벨라루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추가 제재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대로 우크라이나 정부 반응 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벨라루스를 인질로 삼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회의 보좌관은 트위터에 크렘린이 벨라루스를 핵 인질로 삼았다면서 벨라루스 안에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극대화할 것이며 벨라루스 내부를 불안하게 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네네.
네, 미하일로 포돌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도 트위터에 푸틴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전술 핵무기로 겁을 주는 것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특별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이 요동치고 있네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이른바 사법개혁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최대 노조가 27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정부 방침에 반대한 장관이 갑자기 해임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26일 전격 해임됐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전날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를 강행하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네.
네, 바로 다음 날에 이스라엘 총리식이 네타냐후 총리가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정부의 이 같은 조처는 시위대에 더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네, 자, 국방장관 해임 소식에 시위가 더 격화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26일 주요 도시 곳곳에서 갈란트 장관 해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야권, 법조계, 시민단체와 학생 등은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을 사법구태타로 규정하고 주요 도시에서 13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네, 갈란트 장관 해임 소식에 일단의 예비역 군인들은 복무 거부를 선언하고 시위에 가세했습니다.
네. 시위대와 당국 간의 충돌은 없었습니까?
테라비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은 26일 밤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일부 도로를 점거하고 도로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경찰은 물대포를 쏘면서 이들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법개혁의 골자는 사법부의 힘을 빼고 의회의 힘을 늘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네,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그러니까 국민의 손으로 뽑지 않은 사법부가 너무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인데요.
네.
네, 그래서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의 판사를 뽑는 위원회에 의회 의원들을 많이 참여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 대법원의 판결도 의회 표결을 통해서 뒤집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뭡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사법부가 힘을 잃으면 의회와 정부를 견제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뇌물수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통해서 처벌을 피하려는 술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주요 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거네요?
네, 보건, 교통, 금융 분야 약 80만 명 근로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노동자 총동맹이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그 여파의 하나로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이 지금 이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주요 의사노조 등 다른 필수 부문에서도 파업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을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가 당초 27일 오전에 이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측근들과 밤을 새워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새해 담화 발표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서 이츠하크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스라엘의 안보, 경제, 사회 모든 게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스라엘 국민의 통합과 책임을 위해서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반응 볼까요?
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민주주의 사회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강해지고 변화하며 이는 대중의 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타협점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네,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24일이 세계 결핵의 날이었네요.
네, 세계 결핵의 날은 독일의 의사인 로베르트 코흐가 지난 1882년에 결핵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발견한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네, 유엔은 올해 결핵의 날 주제를 Yes, we can end TB로 잡고 이 국제사회의 결핵 퇴치 노력을 알렸습니다. Yes, we can end TB는 우리가 결핵을 퇴치할 수 있다. 네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매년 결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핵은 모든 나라,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는데요. 2021년 결핵으로 160만 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갱신된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따르면 결핵이 13번째 사망 원인이었고요.
예.
네, 감염병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서 두 번째 사망 원인입니다.
결핵 환자가 유독 많이 나오는 나라가 있군요.
네, 인도가 가장 많습니다. 총 발병 건수의 대략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2021년 인도에서는 50만 명 이상이 결핵에 걸려서 숨졌는데요. WHO에 따르면 결핵으로 인한 부담이 많은 30개 나라가 2021년 신규 발생 건수의 87%를 차지합니다. 결핵은 가난한 나라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더 치명적입니다.
자, 상황이 심각한 인도는 뭐 결핵 퇴치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군요.
네, 지난해 인도가 결핵 환자 240만 명을 진단하고 치료했는데요. 인도는 2025년까지 결핵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유엔이 만든 기구인 더 스탑 TV 파트너십이 9월 22일 인도 바라나시에서 결핵에 대한 유엔의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합니다.
예. 유엔에서도 결핵을 언제까지 없애겠다 이런 목표 정해놓고 있지요.
네, 유엔 산하 WHO는 주로 진단, 치료, 백신 개발을 통해서 2030년까지는 결핵을 박멸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네,
네, 더 스탑 TV 파트너십의 루시카 DTO 사무총장은 우리가 더 많은 정치적인 의지와 전에 없었던 많은 새로운 수단, 또 앞으로 2, 3년 안에 백신이 나온다는 전망, 놀라운 시민사회와 지역사회 플랫폼,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졌다는 사실이 우리가 실제로 결핵을 근절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수행하고 있는 이런 결핵 퇴치 노력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하지만 DTO 사무총장은 부정적인 상황도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몇 년 동안 코로나 대처에 주력하다 보니까 이 결핵 퇴치 노력이 많이 정체됐다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 결핵에 걸린 줄도 모르고 있다가 결핵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동안 국제사회가 코로나 대응하는데 정말 많은 인력과 장비 그리고 다른 여타 자원들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DTO 사무총장은 또 이 결핵 퇴치 노력을 방해하는 또 다른 걸림돌로는 자금 부족을 꼽았습니다.
네.
네, 다음 8년 동안에 대략 2,300억 달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기금을 모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DTO 사무총장은 여전히 희망적이었는데요. 그는 BOA에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국제사회가 과감하게 노력했는데 결핵 퇴치에도 그럴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우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입니까?
네, 케빈 맥카시비 하원 의장이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틱톡과 관련한 법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첫 유세에 나선 현장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미국 도서관협회에 접수된 금지도서 지정 또 고서 제거 요구가 역대 최고로 많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틱톡 관련 소식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네, 지난 23일 중국 업체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틱톡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청문회 이후에 케빈 맥카시 미 하원 의장이 틱톡에 대한 의회 입법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네, 자 맥카시 하원 의장의 얘기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맥카시 하원 의장은 2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쓴 글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글에서 맥카시 하원 의장은 이 틱톡의 최고 경영자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틱톡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하원은 미국인들을 중국 공산당의 이 기술적 촉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맥카시 하원 의장의 이런 얘기 왜 나온 겁니까?
네, 앞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이 중국 정부의 틱톡 사용자들의 데이터 접근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이 틱톡 CEO가 내놓은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난주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간략하게 짚고 가죠.
네, 청문회에 출석한 그 추 쇼즈 틱톡 CEO는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기관이 아니고 이 틱톡 시스템에는 그 어떤 정부의 접근도 막도록 방화벽이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이 북 측이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긴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자 이같이 답변한 겁니다.
네. 틱톡은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틱톡은 그 개인정보 보안 노력을 위해서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작업에 거의 한 1,500명의 직원이 투입됐고 또 틱톡 사용자들의 정보 저장을 위해서는 미국의 기업인 오라클의 서버와 계약을 맺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메카시 하원 의장 말고도 다른 의원도 역시 의회 차원에서의 움직임에 관해서 말을 했다고요?
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26일 미 ABC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틱톡 청문회 이후에 의회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갤러거 의원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이 정보를 통제하도록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과 그리고 민주당을 하나되게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소속의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의원도요, 26일 CNN 방송에 출연해서 틱톡의 출 CEO의 설명을 통해 틱톡이 미국의 위협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면서 미국에서 이 틱톡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의회 차원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의회에서 틱톡 관련해서 여러 법안이 제안됐죠?
네, 맞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난 7일 미상원에서 그 10여 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그 법안인데요. 국가안보에 위협을 제기하는 그런 기술업체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상무부에 부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틱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백악관은 이 법안이 소개된 후에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도 이미 나온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공공기관의 전자기기에서 이 틱톡 앱을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 차원에서의 조처도 있는데요. 켄터키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위스콘신 주 등은요. 주 정부의 모든 기기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런 행동에 나선 주는 20개가 넘습니다.
네. 자, 미국의 틱톡 금지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어떤 입장인가요?
네, 외교부 차원에서 이를 비판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를 미국이 내놓지도 않으면서 이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공정한 경쟁을 존중하고 또 외국 기업에 대한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마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틱톡 사용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실사용자들, 틱톡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사용 금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네, 현재 미국 내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약 1억 5천만 명가량 됩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 유권자들 상당수는 틱톡이 제기하는 국가안보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 발표된 CBS 뉴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틱톡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이 된다고 보는 응답률은 56%가 나왔는데 절반을 넘긴 겁니다. 또 미국 정부가 틱톡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이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틱톡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18세에서 29세 사이에 이 젊은 세대에서는 틱톡 사용 금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39%로 비교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는 응답률이 50%를 넘겼는데요.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이 틱톡 금지 조치에 대해서 찬성률이 높아졌고요.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보면 무려 80% 이상이 이에 찬성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지난 18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검찰에 체포가 될 테니 지지자들이 이에 항의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목한 날짜가 지난 21일이었는데요. 사실 이 해당 날짜에는 검찰의 체포가 없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소가 전망되는 이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그 첫 대선 유세 현장에 나서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2024 대선 첫 유세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자신의 수사에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적수에 대해서 이 법 집행기관을 무기화하는 것은 스탈린 주위의 러시아의 호러, 즉 공포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이는 마녀사냥이었고 가짜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는 건 어떤 혐의 때문입니까?
네, 검찰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성인 영화 배우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제공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 씨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건넸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이 이후에 코헨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줬고 이 과정에서 회계 장부를 위증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혐의에 대해서 곧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에 내가 체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지난 26일에 MBC 방송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에 관해서 좀 언급했습니다. 방송 진행자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21일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는 말을 했는지 이것이 지어낸 말이었는지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타코피나 변호사는 이것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서 비밀경호국과 뉴욕 경찰 간의 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그 공소 절차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정보가 맨해튼 지검에서 유출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로 이를 기반으로 해당 주장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에 앞서서 나왔던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온 설명하고는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이와 관련한 주장이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21일 그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는 주장은 언론 보도에 기반한 것으로 검찰에서 실제로 이에 관해서 공지를 받은 바는 없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네, 이르면 27일 그 방송하고 있는 오늘이죠. 이 대배심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맨해튼 대배심은 주로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소집되는데요. 27일 월요일이 이번 주 대배심이 소집되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대배심의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사실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경비가 지금 강화됐죠?
맞습니다. 맨해튼 지역에 있는 뉴욕을 비롯해서요. 수도인 워싱턴 DC가 그 폭력 시위에 대비해서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26일 자신이 미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워너 의원은 FBI는 자신들이 이에 완전히 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위협은 보지 못했지만 일부 우파 진영에서의 그 수사 수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역시 26일 뉴욕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잠재적 기소에 대한 모든 파급 효과에 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그 금지 도서를 지정할 것, 또 도서를 제거하라는 요구가 많았다는 소식이네요.
네, 얼마 전 미국 도서관협회가 이 관련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접수된 학교나 공공도서관에서의 금지 도서 지정이나 제거 요구 건수가 약 1,270건에 달합니다.
네, 약 1,270건. 이게 평소보다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역대 최고로 많은 수준입니다. 2022년 이전에 최고로 높았던 시기는 바로 1년 앞선 2021년이었는데요. 당시 학교 그리고 공공도서관에서의 금지도서 지정 그리고 제거 요구는 약 73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나 늘어난 거죠. 그리고 2020년에 약 50건에서는 무려 4배 가까이나 늘어났습니다.
네, 도서를 금지해달라 혹은 제거해달라는 요구가 1,200건이 넘었다는 건 1,200건의 도서가 그렇다는 건가요?
네, 더 많습니다. 사실 2,500건 이상인데요. 앞선 2021년에는 1,850건가량이었는데 1년 사이에 700건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요구하는 그 건수, 양과 해당 도서가 2,500건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도서를 금지 아니면은 뭐 제거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접수될 때 그냥 단지 한 권의 도서뿐 아니라 복수의 도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도서에 관해서 이 같은 조처를 해달라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도서관협회는 바로 이런 부분이 최근에 변한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요구가 접수될 때는 그냥 한 권의 도서에 대해서만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한 번 요구할 때 여러 권의 도서를 한꺼번에 지목한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이렇게 복수의 도수에 대해서 금지 혹은 제거 요구를 한 사례는 전체의 90%에 달했다는 것이 도서관 협회 설명입니다.
네. 요즘에는 또 예전과는 다른 추세가 또 있다고요?
맞습니다. 미국 도서관 협회는 몇 년 전만 해도 그 어떤 도서에 대해서 검열을 요구할 때는 학생의 부모나 아니면은 뭐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 그 요구의 주체였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요구의 주체로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도서관 협회는 밝혔습니다. 이 보수 성향의 자유를 위한 엄마들 이런 단체가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런 요구의 대다수는 그 보수 성향 진영에서 제기됐다는 것이 도서관 협회의 설명입니다. 예.
자, 어떤 책들이 이렇게 검열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대상이 되는지 볼까요?
네, 게이나 아니면 레즈비언 등과 같은 성소수자와 관련이 됐거나 아니면은 인종을 주제로 한 도서가 주로 이런 검열 요구 대상에 올랐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면 뭐 젠더 퀴어, 론보이, 뭐 1669 프로젝트와 같은 서적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대로 이 진보 진영에서는요, 마크 트웨인이 쓴 도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대해서 검열을 제기했는데요. 이 책이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도서관 협회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도서관 협회의 데보라 캐드웰스톤 지적 자유 담당 사무국장은요, 이 도서에 대한 금지 시도는 어떤 책을 읽고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탐색할지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한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도서관 협회는 다음 달 24일에 시작되는 전미 도서관 주간에 금지 지정 요청이 가장 많았던 도서 상위 10위의 목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건국 초기 국가의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헌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인종차별과 학교 통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4조, 이 중에서 특히 1항은 그간 논란이 많았던 항목이었습니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인 1866년에 제안됐습니다. 이 가운데 1항의 첫 번째 목적은 당시 미국에서 흑인들을 겨냥한 부당한 법적 처벌을 막는 데 있었습니다.
At the time of the ruling, many school systems, especially in the southern states, had separate schools for white and black students.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도 흑인들에 대한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54년 이런 상황에 커다란 균열을 내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자기 아이들을 가까운 백인 학교에 보낼 수 없었던 흑인 부모들이 인권단체 도움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호소한 것을 연방대법원이 심리한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인종별로 학교를 분리하던 정책은 이전 세기인 1896년에 나온 연방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Separate but Equal 원칙에 근거했습니다. 이는 분리돼 있어도 시설의 질이 같으면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54년 연방대법원은 이런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흑백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흑인 어린이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인종분리 정책은 보통 흑인들이 열등하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열등감은 어린이의 학습 의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종분리 정책은 흑인 어린이의 교육과 정신적 성장을 저해하고 인종이 통합된 학교 제도에서 그들이 받을 일부 혜택을 빼앗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본 법원은 인종분리 정책이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한다.
And even now, many schools are still effectively segregated.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이 나온 지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인들이 인종별로 모여 사는 경향에 따라 학교 학생 구성도 인종별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 내 학생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인종적으로 분리된 학교에 출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두 번째 시간으로 인종차별과 학교 통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서울 종로 돈이동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여는 치과가 있답니다. 돈 걱정 때문에 이가 아파도 이가 없어도 치과 갈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무료 치과 진료소입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동혜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뒤로 누울게요.
네.
알고 계셨어요? 바람 좀 불겠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다듬을 건데요. 물이 좀 나와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돈이동 쪽방 상담소. 이곳 5층에 있는 우리 동네 구강관리센터에서 한 지역 주민이 치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의료 서비스 가운데 특히 치과 진료는 치료비도 부담스럽고 또 치료받기가 무서워 가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치료비의 부담을 없앨 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무료 치과 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먼저 돈이동 쪽방 상담소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최영민 소장입니다.
돈이동 쪽방 상담소는 돈이동 내에 있는 쪽방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요. 저희는 작은 건물이 한 84개동에 주민분들이 한 500분 정도가 사세요. 저희가 그 2000년 초에 이제 개소가 됐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2018년 2월 달부터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쪽방 내에 이제 샤워시설이라든지 세탁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담소 내에서 목욕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세탁을 할 수 있게 좀 기본적으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분들이 좀 열악하게 이제 계시다 보니까 뭐 상담을 통해서 뭐 일자리를 연계해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 복지 서비스들을 좀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서울시가 실시한 쪽방 주민 실태조사에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 1위로 치과 진료가 꼽혔습니다.
그 쪽방 주민분들 중에 뭐 대부분이 경제사정이 좀 뭐 열악하다 보니까 뭐 제때 이제 치과 진료를 못 받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이 제때 이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해서 치아가 없거나 치과 치료가 이제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행동하는 사회에 이제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주민들 위해서 치과 진료소를 좀 만들어보자 하던 차에 서울시에서 우리금융그룹이라는 그 기업을 좀 연결해 주셔서 치과 진료를 좀 소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치과 진료는 주 3회 운영하고 있고요. 약 3시간 정도 진료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오후 시간에 못 오는 주민들을 위해 야간 진료도 하고 있고요. 현재는 6명의 치과 의사가 진료를 돕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의사회 회원들의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동원 교수에게 들어봅니다.
여기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학생,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실제 이제 이곳의 내용을 채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월요일과 금요일은 그 간단한 검진과 이분들의 상태 검진을 통해서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간단한 충치 치료나 잇몸 치료 이런 기본적인 진료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는 치아가 그래도 좀 많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예방 치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에는 보철이라든지 틀니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틀니 치료가 필요하거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쪽방촌 주민의 치아 상태는 어떨까요?
처음에 이분들을 진료를 하면서 처음에 되게 가슴이 막막해지고 머리가 멎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65세 이상 노인의 대략 한 1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여기에서 주민분들을 봤을 때 사실 20% 정도는 그 이가 하나도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인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65세 이상도 아니고 50대도 계시고 뭐 60대도 계시고 뭐 이러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가 없는 상태로 지내고 계신다는 거가 처음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치과에서 진료를 할 때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도 없어서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서 그냥 후루룩 들이켜야 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치과를 가지 못한다는 거가 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었고요.
그래서 한동원 교수는 쪽방촌 주민의 이 치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신의 일을 잘 관리하고 또 유지하면서 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원 교수의 목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가 없어서 잘 씹어 드시지를 못하는 분 혹은 특히 앞니가 없어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씹는 것과 보기 흉해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요거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건강한 치아, 건강한 잇몸, 건강한 입 안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같이 키워나가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한동원 교수는 주민들이 이 치과 진료소를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아프거나 뭐 이가 없어서 뭐 씹지 못하고 이런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때 치과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치과를 찾아오거나 혹은 내가 사는 지역 동네 안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우리 동네 구강관리센터라고 하는 것을 다른 곳이 아닌 이 쪽방 주민이 살고 있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 이 센터를 만들었던 이유가 가장 내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내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런 목표를 갖고서 이 곳을 계속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 구강관리센터로 들어서니 진료실장 권수연 씨가 진료 안내를 돕고 있었는데요. 이날은 어떤 분들이 진료 예약을 했을까요?
저희 오늘은 처음 오신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입안 상태를 좀 보고 기록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스케일링 하는 환자분들, 그리고 입에 이제 충치 예방하는 불소 도포, 그리고 레진이라고 충치 치료, 그런 거 되게 다양하게 많이 오늘 또 많이 잡혀 있네요. 지금은 웬만한 건 진짜 다 하고 있고 틀니나 보철 치료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임플란트도 계획은 있어요.
진료실장 권수연 씨도 센터를 개소하기 전부터 함께 해온 일원인데요. 이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쪽방촌 주민들과 누구보다 가까워졌고요. 이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센터를 들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의 저도 지금 쪽방촌에 사시는 주민들 소속인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매일매일 보고 하니까 예전과 다르게 확실히 많이 환영해 주시기도 하시고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그냥 생겨서 와봤다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오며 가며 편하게 저한테 말씀하시고 예전보다 훨씬 좀 덜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쪽방촌 주민들을 만나니 우리 동네 구강관리센터에서 이 치과 진료를 받은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주민들한테 얘기 치아가 부실한 사람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저는 요거 앞니 없어갖고 요거 예쁜 틀리에 있어요. 좋은 치즈죠? 아무렴 여기 치약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이 아무렴 치과 가려면 비용 발생하고 이렇게 좀 여기 치과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여기 장소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동네 주변에 가까운 데 이렇게 생기면 여러모로 여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주로 여기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치아 상태가 부실하니까 그분들도 많이 오셔갖고 지금 여기 치료들을 받고 계세요. 많은 도움이 되죠.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게 생활하는데 일부분이다 보니까 사람이 식사가 원활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야 거기에 만족도와 얘기 뭐 행복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주민 나정혜 씨도 치과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쉽게 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병원은 또 돈을 얼마 받을지 그래서 못 가지. 그런데 여기 가니까 이렇게 부서진 것도 다 붙여주고 그전에 치과를 가서 막 이렇게 갈아놨어요. 틀리하느라고. 근데 거기가 이렇게 막 시큰시큰 아팠거든. 근데 그것도 다 떼어서 새이처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는 뭐 자유롭게 내가 오늘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날로 또 잡아주고 그러니까 편리해요. 친절하시고 정말 막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이빨도 다 닦아줬어요. 스케일링 하고 또 이빨을 이제 제대로 못 닦아서 그랬나 봐.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주 속에까지 다 닦아주시더라고. 이제 이렇게 닦아야 된다고. 미안하고 막 창피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정혜 씨는 다른 이웃 주민들에게도 구강관리센터를 추천하고 있고요. 또 다른 주민은 치과의사와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 먼저 이빨 하나 뺐어. 충치치료 이제 오늘 하루 올라가려고. 바로 일하면서 올라가서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첫째가 뭐 잘해주니까 좋은 거지 뭐. 고맙고 감사하지 뭐.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과분한 칭찬을 들을 때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과찬입니다.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you did such an amazing job on that project. I'm really impressed.
Oh, don't flatter me. It was a team effort. And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everyone's contributions.
You deserve all the credit.
I'm so flattered.
제가 존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You deserve all the credit.
You deserve. 당신은 무엇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You deserve all the credit.
당신은 모든 공을 차지할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존은 비행기 태우지 말라고 했죠.
Don't flatter me.
Flatter. 아첨하다, 돋보이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인데 너무 돋보이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Don't flatter me.
반대로
Don't flatter yourself.
이 말은 당신 자신에게 아첨하지 말아라. 이런 말인데요. 자만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I'm so flattered.
과분한 칭찬입니다.
Don't flatter me.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Hey, don't flatter yourself.
자만하지 마세요.
I'm so flattered.
과분한 칭찬입니다. 자, 이 표현들 기억하시면서 느린 속도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did such an amazing job on that project. I'm really impressed.
Oh, don't flatter me. It was a team effort, and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everyone's contributions.
You deserve all the credit.
I'm so flattered.
자, 이번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I get that a lot.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대화를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ld you look like our CEO?
Yeah, I get that a lot. People say I look like him, but that's not how I see i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ld you look like our CEO?
우리 회사 최고 경영자 CEO와 비슷하다는 말 들은 적 있나요?
Yeah, I get that a lot.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But that's not how I see it.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내 의견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That's not how I see it.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그럼 끝으로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Don't flatter m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did such an amazing job on that project. I'm really impressed.
Oh, don't flatter me. It was a team effort. And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everyone's contributions.
You deserve all the credit.
I'm so flattered.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so flattered.
과분한 칭찬입니다.
Don't flatter me.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Don't flatter yourself.
자만하지 마세요. 칭찬을 들었을 때 thank you, 고맙다는 말 외에도 여러 가지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